언젠가 이 성경 공부 시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그렇게도 대단한 사랑입니까? 너무 뜻밖의 질문이라 왜 이분이 이렇게 질문을 할까 생각하는데 계속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 사흘만 지나면 부활하시고 큰 영광도 받으실 터인데 그렇다면은 그게 그렇게 큰 희생이나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도 사흘 만에 확실히 다시 산다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분의 질문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위해 죽으신 거 참 그 대단한 사랑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불과 3일 동안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죽음을 그렇게 대단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지금 질문하는 거죠. 아주 상당히 그럴듯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집사님이 사흘 만에 확실히 다시 산다면 언제라도 죽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랬는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부활과 영생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살이 찢기는 채찍질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그럴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고 하면은 옛날 일제 강점기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실제로 순교한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도 왜 그렇게 하지를 못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약속해 주셔도 그 약속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지 못하면 고난은 수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활과 영생의 그 약속을 확실히 믿는 성도라고 하면은 어떤 고난이라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좀처럼 고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활과 영생도 얻고 천국 갈 터인데 왜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결국 우리 믿음이 약하거나 또 고난 없어도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보다는 쉽고 편한 길을 많은 사람들이 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이 험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요? 이것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하고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렇게 큰 고통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들은 못합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과 같은 이런 큰 믿음과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큰 믿음과 사랑을 가진 성도들이 십자가에 버금가는 그런 고통 속에 순교도 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한 경우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가장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정했습니다만은 역전승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말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죽음의 세력에 삼킴당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죽음 속에 들어가서 정말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역전승하셔서 우리들까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역전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전승하려면은 예수님이 가지신 것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큰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역전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과는 정말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때도 내가 역전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느냐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가는 주전 8세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그 당시에 유다는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얼마나 부패했느냐고 하면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이 미가서 7장 2절 이하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해서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독하게 부패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미가서 7장 5절과 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네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와이프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리로다. 여러분 당시 사회가 얼마나 악했는지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집안에 같이 사는 식구들마저도 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회가 이렇게 배역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악한 사회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라십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또 나는 어두운 가운데 앉을지라도. 여기 이 나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미가 선지자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전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이 엎드러졌고 이 어두운 가운데 앉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은 육체적인 고통도 받고 이 영적인 고통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미가 7장 이 9절 상반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래서 조금 뒤편에 보면은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조금 주위에 보면은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의까지 보게 되지요. 자 그런데 여호와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고 속상한 일이겠어요. 또 내가 내 죄로 내가 벌을 받는데 사실 누구에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벌받고 있는 이 유다 백성 중에도 그래도 이 믿음 가진 백성은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었단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가 가장 먼저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역전승에 대한 확신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보았던 7절, 첫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죄는 졌지만 그래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뭘 기도하겠어요? 그 고통 속에서. 이 고통 좀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은 어려움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그래도 믿음 있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 회개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역전 주실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소망을 믿는 것이고 또 그 믿음으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 믿음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역전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유다 백성들의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을 한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6절까지 말씀드린 대로 유다 사회가 지금 얼마나 악하고 패역한지,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친구며 자식이며 아버지 아내도 믿을 수 없는 악한 사회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사회가 이렇게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 한 분 있다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은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작하는,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7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세상에 사방에 모든 것들이 꽉 막혀서 믿을 사람이라고는 가족도 하나도 없는 이런 절망적인 어려움 속에서라도 위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것이 믿음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의 형편이 너무 어렵잖아요. 마음은 원이지만은 일하지도 못하고 직장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교회당에 함께 모여서 이전처럼 예배드리고 찬양도 해야 되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마음은 답답하고 다들 건강하게 살자고 하는 거지만은 지금 우리는 어쩌면은 집에서 갇혀있는 이런 가택연금 상태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정말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선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위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역전승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한 두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 영적으로도 큰 고통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먼저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어려움은 강대국의 박해를 통해서 아주 엄청난 벌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분들은 강대국의 침략으로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내가 정말 모든 면이 부족하고 추악한 죄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걸 믿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잘 알고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도 들어주신다고 믿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다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때는 확실히 정의가 되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 참 훌륭하고 좋은 믿음이고 사실은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오히려 악을 행하던 사람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건져주시고 나를 역전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이거 사실은 더 대단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믿는 순간 의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게 살아서 의인의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그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미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런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까지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못 삽니다. 사람이 누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죄투성입니다. 우리는 모자람 투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전승의 축복을 내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가는 하나님이 죄인도 사랑해 주시고 죄인의 기도도 들어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이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미가 선지자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미가 후시대에 오셔서, 우리보다 앞시대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 응답은 이미 받은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남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이 있습니까? 혹시 그 고통이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서 마음이 더 상하고, 내가 그 부족한 모습, 내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스스로 주눅이 들어서, 아, 나는 이제 도저히 안 될 거라고,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일이 여러분 있습니까? 사실 그렇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배척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것을 다 덮어버리고, 우리가 부족하거나 연약할수록 오히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넘친다고 그랬죠? 은혜가 더욱 넘치느니라. 우리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잘 믿어야 합니다. 크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역전승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강대국의 박세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이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지금 유다 백성은 자기 나라보다 훨씬 강한 이 대국의 세력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비교할 수도 없는 이 강대국 앞에서 사람들이 다 지금 질려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몇 안 되는 유다 백성들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의 앞에서라면은 어떤 강대국이라도 지푸라기와 같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역전승을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은 자기의 죄는 회개하는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기까지는 그의 진노를 당하리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여기 보면 내가 죄지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벌 주신 것 받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날 못살게 구는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공의를 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중요한 모습은 자기가 받는 벌을 자기의 죄 때문에 받기 때문에 억울하다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다. 당연하다 생각하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만든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든 일 당해도 그 벌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겸손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들에게 정의를 세워주시고 계시고 벌이 필요하니까 벌을 내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랑으로 회복시켜주시는 것까지도 믿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난당해도 겸손히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까지 믿고 그 고난 속에서도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의 기도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역전승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나중에 더 좋은 결과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으면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할 걸 찾으면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계기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는 어려움 속에서 억울해하기만 하고 회개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은 그러는 동안에는 축복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 어려움을 겪을 때는 겸손해졌다가도 조금 회복되면 금방 다시 교만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일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회개하며 새로워져서 그래서 진짜 온전히 회복되는 역전승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역전승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역전승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바르게 살아나가다가 바르게 살아나가는 때도 계속 고난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나중에 하나님의 최종 목표인 이 영생의 축복을 받을 때가 우리도 우리의 역전승이 완성되는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영생의 그때 통해서만 우리들에게 역전승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있을 때에도 자주 우리들에게 역전승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도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또 그래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수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역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나. 여러분, 여기 지경이 넓혀진다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시지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야베스의 기도가 생각나시지요? 한 20여 년 전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크게 유행했었는데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하고 실제로 그대로 외워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기도문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기도문을 여러분 외워서 그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수시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징벌은 겸손히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소망은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 그게 믿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까지 사랑하는 이 마음, 이런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지경까지 넓혀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시는 겁니다.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영적으로 약한 것도 다 아시고 죄지어도 다 아시고 우리 몸이 약한 것도 다 아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이 있으면 삽니까? 못 삽니다. 그것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회복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과 사랑으로 역전승의 구주가 되신 겁니다. 우리도 참 믿음과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고난 속에서 역전승의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 또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믿는 믿음도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에 저희들이 겪는 이 모든 어려움을 주님의 은혜 속에 다 역전시키고 우리가 새로운 은혜와 축복 속에 더 좋은 은혜와 열매를 맺고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저희들의 역전승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